구약성경 1054쪽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며칠 전부터 목이 좀 안 좋아서 어제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늘부터 한 며칠 동안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예, 약보다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침부터 분위기 좋습니다. 부흥예식으로 예, 좀 목소리도 되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주전 587년까지 한 40여 년에 걸쳐서 선지 사역을 한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들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지어질 정도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토해내었는데 그 선포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역사를 선포하기보다는 이 당시에는 백성들의 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말씀들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아픔과 괴로움이 그 외침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선언으로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은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에 올려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앞에 선택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함으로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하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사역을 맡은 이 선지자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깨닫고 알고 있는 선지자이기 이전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기도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진실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기도는 예레미야 개인의 기도이지 유다 백성 전체를 대신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회개의 기도는 유다 백성이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왕 위에 오르고 또 왕의 책임을 이어가다가 종교개혁을 그 나라 안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믿어왔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우상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설 것을 법령으로 선포하여 그 나라 안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령으로 선포되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 이제 자기 집 안에 갖다 놓은 신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이렇게 그들의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의 그러한 목소리가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했지만 그들의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들을 그 마음에서 놓치지 않고 있었고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요 아세라요 내 모든 뜻들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우상들을 그 마음에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회개 기도는 위선적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행동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이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악은 마음으로 하지 않은 회개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정당하고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내 은혜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여기가 너희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고 또 반복하여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약속하고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가고,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야기하실 때에 돌아가겠습니다 이야기하놓고는 또 돌아가지 않은 이 반복되는 삶의 모습 속에, 이 과정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겠죠. 너희는 돌아오겠다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속이고 너희 자신을 속이고 너희가 우상에게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모든 가증한 것과 마음이 요동치 않음을 통하여서 내게 돌아오면 속지 않으시고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들이겠다라는 말씀을 아주 강력한 확증적인 말씀으로 이 유다 백성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죄 지은 것 천지입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굴욕이나 강압적인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탁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돌아오라 이겁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가 서 있는 자리는 멸망의 자리요 사망의 자리요 심판의 자리일 수밖에 없는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이 자리는 은혜가 넘치는 자리요 축복이 충만한 자리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고 너희를 실패케 하거나 좌절케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인간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만이 이 유다 백성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참된 회개의 본질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표현에 있지 않고 진실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데 참된 회개가 있다는 것들을 이 유다 백성이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앞에 이사야 58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38쪽 이사야 58장 3절부터 9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우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곤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애통함이라고 하는 내 마음의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이 곤고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통하여 이 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당한 모양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금식하면 다 된다 이건 아니죠.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 신앙 고백을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식하는 자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모든 원인과 모든 목적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나를 겸비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 엎드림 앞에는 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백성들이 때가 되면 금식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금식절기가 되면 금식을 하죠. 밥을 안 먹습니다. 곡기를 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지금 음식을 끊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해하고 이 종교적인 이 포장에만 치중을 하고 있고 금식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는지는 전혀 없고 금식하는 포장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는 바로 뒤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행하고 싶은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린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포장된 금식을 받으시겠는가 이겁니다. 너희가 번제하기 위해서 나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야기하고 내 단 앞에와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지만 너희는 내 성전 뜰만 밟을 뿐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번제에 함께 올려지는 자기 자신의 신앙과 그 마음이 연락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드렸다라고 돌아가면 그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번제로 인하여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그러한 가증하고 위선적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도 없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이 회개의 내용은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입술로만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찢고 참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너희에게 일상적인 회개가 되었고 일상적인 반복된 회개를 통하여서 죄에 무감각해져가는 지금 이 시대에 너희의 자리를 완전히 돌아서서 죄와 세상을 결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하심 가운데 내 인생을 묶어두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없이는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 유다 백성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리가 저쪽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저 죄인 곁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이 정결하고 순결한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멀리 떨어져 서서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선한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 반대편에 세리가 서서 기도하는 모습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기도는 하나님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해야 할 모든 종교적 도리와 열심을 다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었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가슴을 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불쌍함을 토로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는 죄인 중에 죄수다. 너 같은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받겠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 그것은 불결한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세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참다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확인은 비단 예수님의 확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조차도 이 바리새인의 외식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에 포장된 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자가 하나님께 들어갈 자라는 것들을 저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 참된 회개는 마음이 변화되며 그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 예로 올해가 2007년도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그 사경회 중에 장로님 한 분이 자기의 죄를 온 회중 앞에 고백하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 기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염되어 나가는 것 같이 온 교회가 눈물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는 장대현 교회 사경의 기간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번져나갔고 온 나라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큰 시작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죄의 자복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에 대한 회개가 왜 필요하며 그럼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역사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에 있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까지 행한 일은 회개한다 하면서 여전히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비단 유다 백성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찬양하다가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수없는 반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였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는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택하라 할 때에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여호수아가 질문을 재차 던지고 누구를 택할 것이냐 누구를 섬길 것이냐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여호수아 죽고 얼마 안 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죄의 길에 섰어도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에 진심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와 순종입니다. 오늘 읽은 4장 1, 2, 3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을 요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끌어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까 세상을 쫓아갈까 이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이 요동치는 것과 같은 것을 갈팡질팡하는 것을 붙들어매고 하나님께로 붙들어매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초청을 하고 계시고 너희 묵은 땅을 가르라 이거죠. 여기서 묵은 땅이란 도저히 씨를 낼 수 없는 굳은 땅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너무나 굳었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묵은 땅에다가 심고 싹을 내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갈아엎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의 딱딱해진 이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너희의 그 완전히 굳어져 버린 땅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새싹을 내고 말씀이 들어갈 때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의 자리에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정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야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말씀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귀한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식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나를 쫓아오면 내가 너희를 놓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내가 인도하는 약속의 땅에 불러들이고 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드높이시며 영광 중에 세우실 건가를 약속하시는 그 할례의 의미가 이 언약 의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에다가만 할례를 행해놓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만 한다면 그것은 할례를 행하고도 버린 백성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를 베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베어 너희 마음을 베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백성이요 부름받은 백성으로 주 앞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백성으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본래 목적을 놓치지 않는 할례의 의미가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정서상 무거운 느낌과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이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물론 맞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내가 필요하면 다시 나와서 세상에 있다가 회개하면 받아주신댔으니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다시 또 안 좋으면 또 이렇게 나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도 마지막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대단히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회개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입술에 메어달린 반복된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는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통회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철저한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같은 자리에 나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넉넉히 은혜의 길을 여시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죄가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의 참된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소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맡은 바 은혜 잘 간직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함을 부요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못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저희들을 기쁨의 자리로 불러주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붙잡혀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